아가서를 계속해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 아까 찬송한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주는 저산 밑의 백합,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찬송했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여기는 보면 이제 그 Lily of the Valleys 이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들의 백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전통대로 솔로몬의 말, 솔로몬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로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또 이제 일부 분들은 두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술람미 여인의 말로 이제 보는 또 분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나는 샤론의 장미요 그랬습니다. I am the rose of Sharon 그랬는데요. 샤론은 이스라엘 평야 남쪽에 비옥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번영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장미라고 할 때, 로즈 장미라고 할 때 이게 이제 1600년대 영어에서 이 장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우리나라, 특별히 뭐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는 이런 장미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장미, 또 수선화, 아네모네, 뭐 이런 류의 어떤 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장미도 그렇고, 이 백합도 그렇고, 조금 모양이 다를 것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미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한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잘 드는 목초지에서 이제 활짝 피는 그런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의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백합도 우리가 보는 백합과는 조금 다른데,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백합이 있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은 순결, 겸손, 은혜로움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이렇게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숙이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겸손을 상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인 빛깔로 빛나는 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꽃입니다. 골짜기는 일반적으로 좀 이제 낮은 곳, 고난 이런 걸 뜻하지요. 우리가 산, 뾰족뾰족한 산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힘 있고 이제 이런 느낌이지만, 골짜기는 푹 패여서 들어간 곳이니까 낮은 곳, 이렇게 좀 고난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겸손함을 이것도 또 뜻하죠. 그래서 이게 아름답고 순결하지만 높은 데 있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 꽃,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또 아름다운 소박한 꽃, 이제 이런 의미도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하는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이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춘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술람미 여인이 한 말로 본다면 이것도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춘 말인데, 그 왕궁에 있는 화려한 여인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자기는 그야말로 들에서 자라는 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입장이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예, 우리나라 무궁화가 영어로 Rose of Sharon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영어로 무궁화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샤론의 장미가 우리나라 무궁화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좀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이제 학명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학명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로즈 오브 샤론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로즈 오브 샤론하고 우리나라 무궁화의 학명이 그냥 영어로 표기한 게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궁화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의미에서 막 신성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무궁화가 굉장히 대단한 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의 어떤 그 성경적인 어떤 그 거룩함, 이런 것과 조금 이렇게 혼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냥 학명만, 영어로 학명만 똑같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것 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춘 것 이렇게 보는데 세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낮춘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교리적인 그러한 어떤 적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가서에서는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이제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묘사를 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동시에 아름다우심, 이것을 이제 묘사한 것인데, 예수님은 사실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골짜기의 백합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꺾지 못하는 어떤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하게 피는 꽃으로 누구라도 꺾을 수 있는 꽃, 으로 이렇게 이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누구에게나 이렇게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제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런 열려 있는 구속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분은 뭘 주목하냐면 영어 표현에서 I am이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합니다. 그래서 I am the rose of Sharon, I am the lily of the valleys 이렇게 할 때 그 I am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표현이라면 이 I am이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야 이렇게 그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야.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들의 문이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거기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죠. 이 부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시작과 끝이야. 계속해서 I am, I am, I am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표현, 나는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하는 이 표현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관련된 표현이다.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장미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할 것 같으세요? 한 50번쯤 등장할 것 같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한 100번, 200번. 없으시네요.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함정을 너무 크게 팠나? 꽃으로서의 장미가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아가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곳에서 등장하고, 또 한 곳이 이사야서 35장에서 등장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는 요 표현 여기에 딱 한 번 또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35장 1절이 무슨 맥락이냐? 이건 천년왕국 맥락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 지상 재림 이후에, 그러면 그 사막이었던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별히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그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유대 광야도 있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지도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 이렇게 쭉 올라올 때 거기가 굉장히 황무한 땅입니다. 광야예요, 거기가. 그러면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지역에 그 광야 황무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뭐 비옥한 초승달 지역 뭐 이래 가지고 저 위쪽으로 비옥한 지역도 있긴 하지만 광야 지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집트 나일강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에 이르는 그 지역이 원래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전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메시아 통치 영역이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영역이 이제 메시아 영역으로 왕국의 영역으로 그렇게 회복될 때 그때 땅이 실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도드라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 광야 같은 이 땅이 장미가 피는 것 같이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개량을 하고 물을 많이 줘서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 토지를 자체를 아예 때는 확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가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샤론의 장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장미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가서의 이 구절도 지금 그 재림의 상황을 다루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장미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재림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재림의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는 이게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골짜기들의 백합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아가서 2장 그 2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말이 아니에요. 2장 2절에서는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볼 때에 술람미 여인은 어떠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백합이 지금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고 술람미 여인에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예표하는 그 이제 교회에게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합이시고 교회, 즉 성도들도 백합인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이제 어디에도 있냐면 이 비둘기에도 있습니다. 비둘기도 이 여자 술람미 여인에게도 그 이제 비둘기라고 표현된 데가 있고. 솔로몬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 왕에게도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걸볼 때,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유사하다 하는 그 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죠?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뭐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양이라고 표현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우리도 뭐죠? 우리도 양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도 백합으로 불리고 솔로몬 왕도 백합으로 불리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좀 전에 이제 그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여자들과 지금 비교를 한 것인데, 딸들 가운데 있는데, 그 딸들을 묘로 표현한 거냐면, 가시나무로 표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딸들이 가시나무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제 그 데이트와 어떤 결혼 생활에 관련한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이제 삼을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 또는 그 데이트라는 것은 수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상대자들 중에서 딱한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내가 선택한 그 배우자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인식. 그것이 이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또 여기서 이제 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자신을 낮출 때, 이제, 너는, 이제, 백합화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상대방을 높이는 이러한 말들이 상대방을 이제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바토다 하는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 즉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성도들은 그야말로 주님 눈에 보시기에 백합과 이 가시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시는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시는 전부 나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가시나무 사이에 씨가 떨어지면은 그 숨이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 23장 6절에는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그들이 다 내다버릴 그 가시나무들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는데 이 성도는 그래서 죄 많고 이 타락한 세상 위험한 세상, 힘든 세상에서 피어나는 이제 백합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순수함이 손상되지 않고 또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결하고 구별된 그런 존재로 이제 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술람미 여인의 말이 되겠지요. 그렇죠. 남자에 대한 표현이니까.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말인데 여기 보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숲의 나무들은 누가 될까?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들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이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이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나무 그랬는데요. 사과나무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취급을 받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기가 특별하고 또 이제 그늘을 주고 여기 이제 또 열매가 이제 굉장히 달콤하고 이제 그러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했는데 교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이 그늘 여기 보면은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늘을 제공한다. 보호와 안정감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러니까는 이 좋은 것, 단 것을 주시는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이제 과일들이 있는데 이제 뭐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제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과일이 사과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성경에서 그 몇 구절을 이제 인용하는데, 이제 잠언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적당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고 말은 과일 중에 왜 사과를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겠냐는 거죠. 은 그림들에 있는 금 무화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금 포도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금 사과들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과가 그만큼 이제 좀 귀한 최고의 과일로 이제 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렇게 묘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설교자들 중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이제 가끔 하시는데 스가랴서 2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략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 여기 밖에 돌아다니는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은 완전 거짓 증인이고 실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분의 눈동자다. 이렇게도 이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 눈동자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apple of his ey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의 눈동자가 애플로 되어 있어요. 그 동공에 해당하는 게 애플이에요. 그래서 apple of the eye 그러면은 그게 눈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인간에게 있어서도 누가 내 눈에 이렇게 손을 댄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부위를 이제 눈동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애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들어서 또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물론 참조가 됐겠죠. 그래서 이 사과가 성경에서 최상의 과일로 치는 과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솔로몬 왕을 이제 사과나무에 비유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그분이 사과나무시고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과나무의 사과를 달콤한 사과를 먹었다면 그러면은 교리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혼인잔치, 천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대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솔로몬 왕이 베푼 잔치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함께 참석하는 이 장면이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분주한 일들, 또 긴급한 일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이 교회 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실할 수 있는 그 마음 또 그리고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